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덕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에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에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직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을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사실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진리에 관한 문제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을 다루는 대단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내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저 마음의 위로를 얻는 거거나 좀 마음 편한 삶을 사는데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진리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이를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사실,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코로나 안 걸려 뭐 이런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는 것이 이거 신앙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약속 또 그 성취되는 사건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에스겔에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6절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4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그러면서 몇 구절 쭉 나오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겔 앞부분에서도 왜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는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국제적인 정치적 역학관계 군사적 뭐 이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이다 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사실 심판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에스겔 요즘 읽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록 형벌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에스겔에서 그 회복하신 은혜의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며칠 동안 묵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신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나라마다 그 시대는 나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없었는데 하여튼 그 시대는 부족들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호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수호신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전이 무너지면 자기 신전도 지키지 못하는 그 신을 섬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신전이 무너지면 신도 사라지고 그 신을 섬기는 부족도 사라진 거죠. 그래서 신전이 무너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어 없어진 것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신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 황당한 이야기는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골짜기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나 뭐 혹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 황당하게 그 제자들도 그래서 선뜻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선지자가 예고한 것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역사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검증되는 이야기잖아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됐다 이거는 역사 안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사실이거든요. 물론 에스겔이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회복된다 이거는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에스겔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받아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에스겔 40장 41장 42장에서는 무너진 예루살렘이 어떻게 아름답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43장에서는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에스겔 43장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보시죠. 에스겔 4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10장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세요. 왜냐하면 성전에 죄악이 가득하고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전에 임재하실 수 없어서 에스겔 10장, 10장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나와서 떠나세요. 에스겔 43장에서는 성전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성막에 가득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회복이 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계기가 뭐냐면 이게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 거죠. 최근에 며칠 동안 에스겔 묵상하셨습니까? 성전에는 여러 가지 성전의 기물들이 있습니다. 무슨 언약궤, 떡상, 분향단, 혹은 촛대, 제단 뭐 그 외에도 여러 성전의 기물이 있는데 성전의 모든 성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물이 뭘까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성물은 언약궤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는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언약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제단입니다. 어제 읽었던 43장에서도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제 안 읽었던 분들이라도 성경 에스겔 43장을 보시면 에스겔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데 13절부터 27절까지가 그러니까 43장을 절반이 제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제단이 뭐겠습니까? 제단은 죄인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씻어내는 허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씻어내시면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신다는 이야기를 요즘 에스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24절을 보면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는데 고국 땅에 들어가는데 셋째 줄부터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때 죄를 씻어내시는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25절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까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니우치리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품고 범한 죄를 뉘우치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즘은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죄와 허물을 씻어야 된다, 용서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 못하고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그냥 착실하게 다니면 되는 거냐?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씻어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 씻어주시는 은혜, 죄 용서하시는 은혜, 이것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인 것을 우리가 이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착실하게 다닌다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회심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교회는 착실하게 댕겨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교회를 착실하게 댕기면서도 자기가 왜 죄인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하느냐 하면,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런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느냐, 다른 사람이 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너무 많이 생각한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슷하게 제가 오늘 이런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해요.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아궁이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양 집들은요, 아궁이 같은 거 없고 난방을 하더라도 꿀뚝 아래에 무슨 이렇게 불 떼가지고 요리 끓여 먹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 집들은 굴뚝이 아주 중요하고 굴뚝이도 커요. 집 가운데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푹 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산타클로스가 굴뚝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위로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서양 집들, 옛날 서양 집들은 보면 그래서 굴뚝 청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굴뚝 안에서 불을 떼가지고 다 이렇게 뭐 요리도 하고 난방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굴뚝 청소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굴뚝 청소하는 아이들 두 명 이야기 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어요. 근데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더니 한 아이 얼굴에는 검정이 묻어 있고 한 아이 얼굴은 깨끗한 거예요. 탈무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가 세수를 하러 갔을까?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 이렇게 물어요. 답이 뭐냐 하면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씻으러 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얼굴이 시커먼 아이, 검정 묻은 아이는 자기 친구를 보니까 똑같이 굴뚝 청소했는데 얘는 얼굴이 깨끗하네, 나도 깨끗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안 씻은 거고, 이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같이 굴뚝 청소한 친구를 보니까 저 친구는 얼굴에 검정이 묻었네, 내 얼굴에 묻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얼굴이 멀끔한 아이가 세수하러 갔다는 거죠.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차, 2차 뭐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냐 안 묻었냐, 내가 더럽냐 안 더럽느냐, 이걸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냐 허물이 있는 인생이냐 아니냐는 것을 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착실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녔다는 거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깨끗함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냐? 아니고 우리 깨끗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느냐, 내가 어떻게 그분께 응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누구든지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에스겔이 얼굴을 땅이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어느 누구도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4절 에스겔 4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난 삶을 사는지를 알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인생을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 4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설픈 종교생활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어설픈 종교생활로 만족하면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어설픈 종교생활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할 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큼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누구든지 우리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물든 인생인데 그 죄와 허물로 물든 인생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신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낼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가지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지 않으면 씻어낼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우리 몸과 영혼에 배어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노력한다고 떨쳐낼 수 없는 연약함,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떨쳐낼 수 없는 부패함,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떨쳐낼 수 없는 그런 악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배어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함을 씻어내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감사 안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 늘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연약함, 자기 죄, 자기 허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손붙잡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얼굴에 검정이 묻었냐 안 묻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저놈보다 깨끗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잘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 우리 허물,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모르는 척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감사 안아주시는 그 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요 가장 소중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죄 씻음 혹은 그런 회개, 회심 이런 거는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주님의 영광 앞에 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늘 내내 항상 어떻게 보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기억하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끌어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세월 지나갈수록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더 거룩한 사람일수록 자기 죄와 허물을 더 민감하게 인식합니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인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세월 지나갈수록 자기 허물은 더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혹은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그저 착하게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감싸나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죄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제단, 그것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범죄해서 심판받고 형벌받아서 무너졌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고 형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범죄한 백성이라도 회복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회복, 제단의 회복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사람을 회복하세요. 직분을 회복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지만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시작하는 말씀은요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을 귀찮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올 수 없나요?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아요.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게 뭔가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거를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은혜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특권이고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귀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뭔가를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기는 그렇고 하려니까 귀찮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대신하게 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 읽는데 그런 생각 납니다. 제가 좀 오래된 이야기, 한 12년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에 큰 교회가 있는데 주일에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특별히 뭐 주일에 여종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주방에서 뭘 하는 주방. 우리 교회도 보면 주방문을 닫은 귀부인들이 있어요. 집에서 더 이상 밥을 안 해요. 주방을 닫았어요. 제가 보니까요 애들이 있으면 주방을 여는데 남편만 있으면 주방을 안 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제가 알거든요. 주방문을 닫은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집에서 밥을 안 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교회 오면 밥을 해요. 우리 교회는 교회 오면 밥을 하고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성도들도 보면 밖에 가면 다 어디서 대접받고 사장님 소리 듣고 비서가 다 자동차 문 열어주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다 설거지. 우리 교회는 다 설거지 하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그 제가 10여 년 전에 벌써 들은 이야기인데 그 서울의 큰 교회는 주일에 귀부인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일은 자기는 일은 하기 싫은데 돈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파출 부순다고 주일날.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뭔가 이거 교회를 돌려 뭐 이게 뭘 음식도 하고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기 싫기 때문에 이제 돈을 내서 파출 부서가지고 주일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다 파출 부들이. 제가 10여 년 전, 벌써 오래 전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대신 누구를 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뭔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혹은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 어떤 직분을 받아서 섬긴다는 것, 이것을 복으로,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죄였어요. 죄였다고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예배를 정말 은혜로, 예배를 정말 복으로, 뭔가 헌신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큰 특권인 줄 알고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겠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배를 은혜로 누리고, 여러분 봉사하는 직임을 특권으로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은혜로, 복으로 여겨서 즐거이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레위인을 책망해요. 레위인을 왜 책망하느냐 하면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오늘 본문 4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2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래 레위인이 하는 일은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돕는 일, 그거 레위인에게 맡겨진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를 오히려 돕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성경에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7장에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의 한 청년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 시대는 예배가 무너졌겠죠. 그러니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뭐 레위인이 먹을 양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일자리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을 도둑질했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무서워서 내가 훔쳤어요 하고 내놓았는데 뭐 그 어머니가 그걸로 뭐 이것도 만들고 뭐 우상 만든 이야기 있어요. 미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한 거죠. 레위인이 우상을 섬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에 우상의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다한 지파 따라가가지고 다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있어요. 이 레위인은 우상 숭배를 도와주는 레위인이에요. 우상 숭배를 가로막고 그런 짓 하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일 하라고 레위인을 세우셨는데 이 레위인은 자기 직분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저버리는 그런 일꾼들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 4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도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 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릇 행할 때 사도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 사도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제사장이 다 그렇게 충성스러웠느냐? 아니에요. 에스겔 22장 25절부터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모분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선지자와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모든 선지자가 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선지자는 나쁜 짓 하는 선지자도 있었던 거죠. 모든 제사장이 오늘 본문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제사장 아니고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 속된 것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제사장이 다 범죄했느냐? 아니고 모든 제사장이 다 범죄할 때 믿음을 정결시킨 사람이 있고 모든 선지자가 다 거짓말할 때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선지자도 있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아직 남아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어느 시대든지요, 어느 시대든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신앙 뭐 마음의 문제 아니겠어? 그러면서 대충 예수 믿는 거 가볍게 여기고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하면서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주목하여 듣고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주님을 향한 열정 가지고 주의 얼굴 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2500년 전에 에스겔이 사역할 때는 대표적인 직분이 레위인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더 이상 레위인 제사장 없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 있는데 이를테면 교사, 구역장,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직분이 다 제각기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직분자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예배자라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떤 직분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아요. 왕이어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왕이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왕이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동문을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동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설령 왕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왕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왕은 섬기는 왕이지 뭔가 위세를 부리거나 큰 소리치거나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왕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권위 아래에 있는 것 중요합니다. 거침없이 사는 거 악한 겁니다. 가정의 가장이 왕이 아닙니다. 뭐 직장 내 회사라고 해서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아 저분은 권위 아래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안 되는 거 있는 거구나.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거침없이 사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진짜 거침없이 말하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산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권위 아래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제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권위에 의한 통제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권위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되고 공동체의 이익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끔씩 제일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통제가 안 되면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귀신의 소리인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상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은 권위 아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는 없어요. 그러니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권위 아래에서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의 목표는요,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함이 뭐며 속된 것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 이거는 거룩한 것이고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진리에 속한 것이고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빛에 속한 일이고 이거는 어둠에 속한 일이야 하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가 거룩하고 뭐가 진실한 삶인지 뭐가 악한 삶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인지를 잘 가르치는 직분이어야 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대충 살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얼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 아닌 것과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스겔 40장 41장 42장에 성전을 회복할 때도 제일 먼저 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42장 마지막에 담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담이라는 거는 안과 바깥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 삶을 잘 구별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바른 삶이고 뭐는 안 되는 삶인가 하는 거를 계속 배워야 된다고요. 대충 살면 안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시대에는요, 뭐가 거룩함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는데 교회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 국회의원을 만들어요. 기독교인 국회의원 많아요. 근데 기독당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뭘 어떻게 뭐 동성애 반대하고 뭐 이슬람 없애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런데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세력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항상 십자가의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권력을 잡은 사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확장이 되는 거냐?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의 욕심일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오히려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제대로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설령 거룩함을 듣고 배워도 그대로 순종하는 데는 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분별력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직분이라는 거는요,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이 인생에 가장 귀한 보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보통 고대 사회 우상 종교의 제사장은요,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네 배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사실상 이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직분의 아주 중요한 사명인 거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남을 유익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에스겔 34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는데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과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연약한 자 있어요. 병든 자 있고 상한 자 있고 쫓기는 자 있고 잃어버린 자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직분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라고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싸매고 챙겨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요. 세상 종교, 우상 종교는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복을 누가 받습니까? 자기가 받아요. 세상 종교, 우상 종교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열심히 헌신해서 복을 누가 누립니까? 자기가 누려요.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 종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헌신해서 열매를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복은 내가 돌보는 연약한 사람이 받는 거죠. 수고는 내가 하고 그 열매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병든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병든 신앙일 수 있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 눈물과 고통과 십자가가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들으면 오히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더 무거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거죠.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다만 그 열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수 잘 믿어가지고 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서 복받았고, 기도해서 이런 문제 해결하고, 기도해서 이런 병 고치고, 기도해서 뭐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말하는 거죠.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교회가 점점 타락해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부럽기는 한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복을 부럽기는 해요. 와, 아주 잘 사니까 부럽고 막 부럽기는 해요. 그렇지만 존경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삶에 고통과 아픔이 많을지라도,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신음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사랑의 열매가 많고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쓰러진 영혼 배려할 줄도 알고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나눌 줄 알고 그러면서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삶이 훨씬 성숙한, 훨씬 예수님 닮은 삶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 자랑하는 사람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는 우리 주변에 상한 자, 병든 자, 찢긴 자, 잃어버린 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 갈 때 그게 예수 잘 믿는 거고, 그것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것이 직분의 목적인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은혜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이 예배자의 모습, 이 집분의 모습을 잘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